같이 은혜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는 오늘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올바른 성경적인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나 다 문제를 경험하고 문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문제들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팬데믹이나 전쟁과 같은 광범위하게 많은 사람들이 겪는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개개인이 겪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물질의 문제, 어떤 사람들은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등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여러 종류의 문제들을 경험할 때그 문제들에 대해 어떤 관점,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시각, 불신앙적인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눈에는 모든 것이 다 문제로 보입니다. 문제가 아닌 것도 문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든지 못마땅합니다. 남편을 봐도 못마땅하고, 아내를 봐도 못마땅하고, 자녀를 봐도 못마땅합니다. 주변의 친구를 봐도 그렇고, 이웃이나 친척을 봐도 못마땅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대부분의 경우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경우보다는 조금 낫지만 문제를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만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경우에 속하는 사람들은 문제들에 대해 지나친 반응을 보이지는 않지만 동시에 자기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 땅을 탐지했던 10명의 정탐꾼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들은 당시 각 지파의 대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상당히 분석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탐지하고 그들에 대해서 말한 것은 다 사실입니다. 현실에 입각한 분석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문제 가운데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문제를 신앙적인 관점,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현실은 분명하게 직시하지만 그 현실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손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날 때 믿음의 사람으로 합당한 자세를 취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관점, 영적인 시각은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무슨 사물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 내 영적인 시각이 어떤가, 내 관점이 어떤가를 분명하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바른 영적인 관점을 갖고 있지 않으면 신앙적인 갈등으로 결국 힘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하는 세례 요한이 잘못된 영적인 관점을 가짐으로 인해서 신앙적인 회의에 빠져드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고 그 얘기를 예비하는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었지만 자신이 감옥에 갇히는 현실에 처하게 되자 그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예수님께서 정말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지경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세례 요한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을까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 되심을 의심함으로 신앙적인 회의감에 빠지게 된 것일까요? 세례 요한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이 흔들거리고 믿음의 회의에 빠졌다는 것은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든지 믿음이 흔들거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이 흔들거리지 않을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 신앙의 어떤 요소들을 점검해 봐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우리 신앙의 동기가 올바른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갈등을 경험할 때 두 가지를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즉 우리 신앙의 근거, 우리 신앙의 동기가 무엇인가입니다. 본문에는 실망으로 가득 찬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세례 요한입니다. 가죽 옷을 입고 광야에서 일생을 산 사람입니다. 오로지 메뚜기와 야생꿀만 먹고 산 사람입니다. 그는 정의를 외친 사람이었고 죄와 불의를 보면 성난사자처럼 달려가 꾸짖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당시 유대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이때 로마의 간섭하에 유대 땅을 다스리던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자기 동생을 로마로 보내고 나서 그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했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한 행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동생을 로마로 보내버리고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을 수가 있을까? 하면서 괴로움과 분노를 느꼈지만 어느 누구도 입을 열어서 충고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죄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는 세례 요한이 이를 참지 못하고 헤롯 궁전에 들어가서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죄는 용납되지 않는다라고 크게 외치며 그를 책망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감옥은 돌로 만들어진 아주 좁은 지하실이었다고 합니다. 자유롭게 광야를 다녔던 사람이 좁고 좁은 지하 돌로 만들어진 감옥에서 그것도 냄새나는 더러운 지하실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열리지 않은 감방을 보면서 그는 답답해한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았을 것입니다. 혼자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떠오릅니다. 그 생각들로 인해서 그는 차츰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 세례를 준 적이 있으며 세례받으신 예수님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며 의롭게 살아온 자기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희생을 치르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방문조차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이 없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그에게 들면서 예수님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정말 그분은 그리스도실까? 어떻게 나의 고통도 알아주지 않는 그가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일까? 날이 갈수록 어두운 감방에서 언뜻 떠오르는 것은 이런 의심과 절망입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 예수님께 그의 제자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세례요한은 지금 분명히 신앙적인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흔들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요한이 예수님 때문에 그의 믿음이 실족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세례요한의 믿음이 흔들거렸을까요? 그것은 세례요한이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의심을 갖게 된 것은 그가 갖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가 외친 메시지에 잘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세례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메시아가 오시자마자 의인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으고 불의하게 살아온 악인들은 모두 하늘에 불러 태우시든지 아니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버리시든지 하는 즉각적인 심판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해주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각종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기가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가 하고 의심을 했던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본 것은 종말론적인 이 세상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처음 오신 예수님은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해방이나 일시적인 육체적인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죄로부터의 구원과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런 정확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과 거의 동시대 사람이었지만 그는 구약에 속한 선지자였습니다. 따라서 그가 아무리 예수님을 친히 봤고 또 예수님을 직접 증거했다고 하더라도 역시 구약 율법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의 생각은 구약적 개념인 죄의 심판이라는 개념에 더 치우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시작과 진행, 결말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시작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결말을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자기 생각이나 자기 추측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성경적으로 믿고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육신적인 필요를 충족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 사실을 언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을 보면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런 식으로 자신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좇으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런 모습은 현대교회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 무조건 성공이나 인기나 물질을 얻을 줄 압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복을 받을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강력한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성공이나 인기나 물질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그런 것들이 강한 힘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 신문에서 어떤 서커스단에서 대포 속에 들어가 공중으로 날아가는 고개를 하는 한 사람과 인터뷰한 내용이 실렸습니다. 기자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대포 속에 들어가 날아다니는 고개를 하면 위험하지 않느냐, 무섭지 않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당신은 내가 대포 속에 들어가 공중으로 날아가는 고개를 마치고 났을 때 사람들로부터 받는 환희와 박수 소리의 그 희열을 모릅니다. 나는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는 일이라면 내 생명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드러내놓고 세상의 성공이나 인기나 물질을 추구하지만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것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한 보상을 이 세상에서 성공으로, 물질로, 또 사람들에 대한 인정으로 받아야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세상 것으로 보상받아야만 그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영적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으로 이 세상의 가치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그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거부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결정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 죄 용서로 주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요소들이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의 목표는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생활의 방향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제시해 줍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것, 자신이 갖고 있었던 교육, 출신, 배경,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에 비교하면 배설물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것들은 다 수단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우리 눈에 좋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수단입니다.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례 요한이라도 성경에 이야기한, 성경에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해 바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반드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실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족하다라는 말은 원래 걸림돌이 되다 또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즉 본문에서 실족하다라는 말은 잘못된 메시아관,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관점으로 의심하고 불신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8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어라. 그가 거룩한 피할 것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성경대로의 신앙, 올바른 동기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거치는 돌, 넘어지는 돌이 돼서 실족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 적용해 볼 때 실족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쉬운 말로 우리 현실적인 고통을 예수님께서 외면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아서 신앙에서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얼마든지 예수님으로 인해서 신앙에서 떠나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메시아관,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이해로 인해서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갈등과 믿음의 흔들거리는 위기가 다가오면 우리 신앙생활의 근거,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성경적으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 성경이 말하는 믿음 생활의 동기를 반드시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믿음에 있어서 실족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선하신 뜻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옥문을 열어주신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주로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는 옥문이 기적적으로 열렸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인 야고보 사도가 갇혔을 때는 옥문이 열리지 않고 그는 목베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왜 어떤 사람은 옥문이 기적적으로 열려서 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서 죽는 것일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경우 그렇게 여러 번 하나님의 기적을 그의 삶에 경험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로마 감옥에서 그대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왜 어떨 때는 그의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고 어떨 때는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이 모든 일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철저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우리 신앙은 실족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삶의 배후에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의 생각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생각이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 차원, 우리 레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미칠 수 없는 지경, 미칠 수 없는 단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의 생각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성경을 신명기적인 관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에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명기적인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욥기적인 관점입니다. 신명기적인 관점이 대표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의 내용입니다. 신명기는 우리에게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원인과 결과로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로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경우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보거나 우리 삶을 볼 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욥기적인 관점입니다.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의인 욥이 사탄의 참소로 인해서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극심한 고통을 당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욥기적인 관점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요셉의 경우를 보면 성경에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그의 삶이 형통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형통했다라고 기록된 그 부분을 읽어보면 요셉은 신분이 뭐예요? 여전히 종입니다. 남의 집 종살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당연히 잘 풀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종살이 하다가도 그 집의 주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종살이 하는 것도 억울한데 이번에는 뭐까지 해요? 감옥살이까지 합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뒤를 이어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자마자 그에게 돌아온 현실이 뭡니까? 10년 넘게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 다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면 바로 왕으로 세우셔야죠. 그런데 왕으로 기름 부으심만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도망가게 만드신다니 그게 이해가 됩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신명기적인 관점으로 이루어집니다. 욥의 삶도 그래서 여러 과정들을 겪었지만 결국은 완전한 회복을 경험했고 요셉도 우리가 잘 알듯이 결국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고 다윗도 결국에는 왕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이런 욥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이유 없는 까닭 없는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가져야 할 자세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한 전적인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차원이 높은 뜻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평안과 기쁨이 없습니다. 왜 우리 마음에 자꾸 갈등이 일어납니까? 왜 우리 마음에 자꾸 힘든 일이 다가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불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고 우리가 미칠 수 없는 범죄에 속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범사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흔들림 없이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대해 인내를 갖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세례 요한은 초조합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메시아 오심을 믿기는 하지만 그의 왕국이 언제 건설될지 초조하게 짝이 없습니다. 더구나 감옥에 갇혀있는 그의 처지로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구해주기 바라고 있음도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왕의 시편에서 이런 식으로 수도 없이 외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악인이 나를 조소하는 것을 어느 때까지 보고 계시겠습니까?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함이 없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입니까? 그러나 그때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라고 여러 차례 외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인내하지 못하고 너무 초조해하는 사람은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예를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의 경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예수님께 빨리 와달라고 사람을 보냈지만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오라버니 나사로는 결국 죽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녀가 요구한, 그녀가 기대한 시간에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정확하게 오셔서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늦게 오셨다고 해서, 우리 기대보다 늦게 오셨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과 실제로 오심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간에 제한된 우리 시각으로 보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언제든지 인내해야 됩니다. 야고보 기자는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길이 참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를, 기적을 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신앙이 도전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 요소들이 우리 신앙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근거와 동기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 예수 믿는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지 그 동기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동기는 영혼 구원 받고 예수님 형상 닮아가며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대해서 인내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서 말씀 들으시는 모든 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그때까지 믿음이 흔들거리는 것이 아니라 강건한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